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느헤미야서 자, 이제 오늘은 11장에서 13장, 이제 오늘로서 좀 마치게 되겠는데요. 먼저 11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단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난 그러한 식물들을 하나님 앞에 잘 바치고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 약속했던 것은 그 이제 제사, 이제 11조를 잘 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명단이 11장에서 12장 사이에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죠. 백성들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그 백성들을 제비 뽑았다라고 했는데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9명은 다른 성읍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작은 성읍에 거하게 하였는가? 뭐 이런 불평도 있을 수 있겠죠. 2절을 보실까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 당시에도 교회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 다르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서울로 하다가 좀 더 주거 공간, 좋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무슨 뭐 단독 주택 단지 뭐 이렇게 찾아서 교회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기꺼이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3절 그 뒤로 나오는 그 내용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11장에서 시작된 명단이 이제 4절로부터 시작된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본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벽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성공이잖아요. 즐거운 잔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그걸 다 새로 짓고 이제 봉헌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12장 27절로 28절까지를 볼게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악사들, 뭐 반주팀이겠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밴드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뭐 음악회를 벌렸죠. 여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에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40절을 보세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43절을 보실까요?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들, 그 여행자들이 기쁨과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었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소리가 되었는가요?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올 때 푹 죽어서 오고요. 활기 있고 발랄하게 오지 못하고 말이죠. 그건 옳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도 젖 먹는 신자라면 많은 간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의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훌쩍훌쩍 이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식사할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울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에도 그 부인은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부인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은 훌쩍거리는 여자와 함께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왔지만 말을 못했어요. 우는 여자와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그거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모르죠. 그러나 때마다 말이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어요. 그 좋아할 남편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드렸죠. 아침 식사, 저녁 식사할 때 그렇게 앞에 앉아서 뭐 잔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 남편에게 증거하기를 그만두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좀 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러나 그 앞에서는 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남편에게 보이십시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한 것을 당신의 남편에게 보이십시오. 라고 말이죠. 13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경성이 자유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2장과 13장 사이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자기가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원대 복귀하는 것이죠. 그가 잠시 떠나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잠시 1년이나 2년 동안 바사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마치 구별해야 할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이에요. 1절로 3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발람의 기사는 민수기 23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통혼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대제사장까지도 혼인관계를 통하여 도비아의 집안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제사장까지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불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실예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황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매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황소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밀 수 없다. 저는 오늘날 잘못된 동업관계로 인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아, 참 우리가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이 동업하지 말고 멍해를 같이 메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13장 5절로 가볼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은 도비야에게 성전의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백성들의 헌물은 그 창고로 가져오지 않게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창고를 깨끗이 하고 훌륭한 양탄자, 그리고 가구들, 그리고 커다란 침대를 들여놓고 좀 늙은 도비야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비야에게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계속되는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 있게 보셔야 해요.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이래서 느헤미야의 용기, 이 신앙을 존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비야를 없애야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가서 도비야의 짐, 꾸러미를 창 밖으로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는 도비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여기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 너는 여기에 머물지 못할 것이야. 더 이상 공짜로 머무를 수가 없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그 방을 불로 이렇게 살랐습니다. 그 방이 다시 원래 목적,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아,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은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러므로 소홀해지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나 싶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 뭐 행정적인 일, 설교 준비, 뭐 신방,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자에게 정말 사례비를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에 속한 십일조를 가져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을 하라. 이렇게 좀 평신도들 사이에서 목사에게 이렇게 충분히 대접할 수 있게끔 한다면 되게 기분 좋겠죠. 뭐 저도 뭐 기분 나쁠 리는 없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목회자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심해서 또 헌금을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마 느헤미야가 이러한 주장들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13장 14절을 봐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느헤미야의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제 해변에서 물고기를 가져왔겠죠. 뭐 또 농사진 것들을 가져왔을 것이고요. 계속 17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귀인들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의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을 볼까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안식일 직전 해질 무렵부터 예레미야는 성문을 닫도록 명령을 했죠. 그래도 미련이 있던 사람들이 그 성문 곁에서 잠을 자고 이제 뭐 기회를 받다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들은 성문이 닫혔던 첫 번째 안식일에 이제 왔고 또 두 번째 안식일에 와서 그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왔다가는 그냥 꽉 잡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못 왔던 겁니다. 아마 그냥 줄행랑을 쳤겠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럴 때 아 참 느헤미야의 눈을 거스리게 하는 또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23절로 2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거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계속 보세요.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다시금 맹세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죠.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투며 저주하며 또 그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저주를 선포했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흥이 있는 곳에는 개혁이 언제나 있습니다. 부흥은 개혁과 형제지간이에요. 개혁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나 청산해야 될 것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이 개혁이 없이는 부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힘썼던 느헤미야의 공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책임과 명예를 맡은 위치에서 물러났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원래 직책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성전에서 봉헌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참 간절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간절해지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의 행적을 기록하셨고요. 그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저도 느헤미야를 기억할 거고요. 저의 목회 사역에 느헤미야는 중요한 목회적 리더십으로서 저에게 교훈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여, 당신들이 당신들의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 교회의 표어거든요.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